예,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최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세미나가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101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약 1시간 정도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IT 관리자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다 아는 내용이실 수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을 튼튼히 하자는 의도였기 때문에 혹시 잘 아시는 내용이더라도 예, 조금 힘을 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뭘 그리고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안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이나 허가 같은 부분들, 그리고 AD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러한 그룹 정책들을 내리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시나리오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인데 슬라이드만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어포트닷컴이라는 도메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도메인 안에는 4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초이, 그리고 알렉스, 짐, 그리고 나카무라. 이렇게 4명의 이제 사용자가 직원이죠. 직원이 있고요. 나카무라는 일본에 있는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한국에 있는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가 하이퍼V로 여러 가지 가상 머신들을 올려놨고요. 여기 좀 당겨서 보여드리면, 네. 클라이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윈도우 8을 쓰고 있고, 하나는 윈도우 7을 쓰고 있습니다. 그 윈도우 8 같은 경우에 클라이언트 1은 한국 사용자들이 쓰는 컴퓨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2, 윈도우 7은 일본 사용자들이 쓰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DC가 있겠고요. 도메인 이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어포트닷컴이고요. 그리고 서버 1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 쉐어들을 이제 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액티브 디렉토리에는 사용자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 이렇게 4명의 직원을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인증과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처음에 배울 때좀 혼동스럽더라고요. 인증하는 것도 허가랑 좀 개념이 비슷해가지고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인증은 어떤 부분인가요? 결국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도 이게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는 순간에 인증이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용자의 계정과 암호를 그러면은 어딘가에선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암호를 어디에, 그리고 암호화를 하는 키와 함께 어떻게 저장하는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워크룹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나요? 워크룹에 사용자를 추가를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면 레지스트리에 안 보이는 영역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어가겠죠. A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NTDS라는 폴더 안에 정보가 들어가게 되죠. 예. 지금 고수분들의 아주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인증을 마치게 되면은 사용자는 토큰을 갖게 되죠. 그이 토큰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이제 내 폴더에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용 권한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 그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 리스트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커맨드 창에서 who am I 한 다음에 슬래시 all 하면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액티브 디렉토리가 가입된 사용자의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K 리스트를 치면은 SID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발표의 데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먼저 이제 윈도우 8 머신에서 네. 이미 로그인이 돼 있네요. 네. 알렉스라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디 패스워드 틀리면은 인증이 실패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알렉스라는 사용자는 토큰을 받게 되겠죠. 이 토큰은 네. 앞서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Who am I all을 쓰시면 네, 이렇게 SID가 부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디렉토리에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액티브 디렉토리 SID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사용자 인증하는 부분이랑 토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인증을 좀 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나온 방법이 다단계 인증.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죠. 흔히 MFA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부분은 게임하시는 분들은 OTP 생성기에서 OTP의 번호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카드로 직원들의 컴퓨터를 한 번 더 인증할 수 있게끔 다단계 인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계정이나 암호가 유출된 경우에도 이 OTP 혹은 MFA의 정보가 맞지 않으면 한 번 더 이제 그 로그인에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본인 확인하는 방법은 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앱을 통해서 추가 인증을 많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MFA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애저 MFA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설치한 앱이 MFA 모바일 앱입니다. 이 앱은 뭐 윈도우즈 폰뿐만 아니라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애저에서 MFA 세팅을 마친 다음에 QR코드를 내보냅니다. 그럼 이 내보낸 QR코드를 휴대폰에 설치된 앱에서 스캐닝을 하게 되면요. 인증 작업을 하게 되고 제가 애저 MFA에 접근을 했을 때는 앱으로 푸시가 오게 되겠죠.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인증이, 추가 인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데모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저상에 구현한 부분은 VPN이에요. 그래서 애저상에 VPN 서버를 구축을 해놓았고 애저 MFA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를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확인을 하고 제 핸드폰에 노티가 예 왔죠. 이런 식으로 앱을 열고 안 보이시겠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네. 눌러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소리를 끄고 다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허가입니다. 인증을 받은 사용자는 토큰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토큰을 가지고 파일 공유를 위해서 다른 서버에 접근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자마다 그 접근 권한을 다르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허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허가를 이해를 하실 때는 퍼미션과 라이트의 구분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용자나 컴퓨터에 권한을 부여를 한다고 할 때 이 권한이라는 것이 사실은 퍼미션과 라이트를 둘 다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앞서서 사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1 윈도우 8에 로그인을 하려고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권한이 없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폴더 액세스의 거부가 안 되는 부분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윈도우 8이 클라이언트가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오프를 하고요.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사용자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카무라가 아닌 다른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요. 네. 이게 잘 보이십니까? 글씨 잘 보이세요? 네. 네.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오죠. 이 설정을 하는 부분은 이따가 권한 두 가지 중에서 write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윈도우 8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본 사용자인 나카무라가 로그인 하려고 했을 때 로그인이 되지 않고요. 한국 사용자인 알렉스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네.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알렉스가 윈도우 8 클라이언트에 로그인을 했는데요. 알렉스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C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지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워지지 않겠죠.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 설정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을 드릴 테고요. 앞에서 이렇게 데모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파일에 접근하는 권한은 사용 권한이고요. 그리고 로그인 권한은 write, 그러니까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좀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share permission, 그러니까 공유 폴더 사용 권한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파일 공유를 해가지고 SMB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파일을 원격으로 접근할 때의 권한입니다.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NTFS 사용 권한은 로컬에 있는 폴더에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NTFS 타입으로 시스템 볼륨이 아니죠. 드라이브 볼륨이 포맷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유 사용 권한 같은 경우에는 F8이나 F8.32 같은 파일 시스템 볼륨에서도 동작을 하죠. 네, 이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쉐어 퍼미션이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폴더는 이 권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뭐 읽기나 쓰기나 아니면 실행하는 부분을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사용자에게 권한을 줄 수가 있죠. 그룹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의 직원이 파일 서버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 1이고요. 잘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코리아 셰월드라는 폴더에 접근을 합니다. 네, 이게 가상머신에서는 제가 쓰는 툴이 먹지 않네요. 네, 몰랐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템프라는 파일은 간단한 파일이고요. 이 폴더에 권한을 주실 때는 뭐 다들 아시는 바처럼 폴더를 우클릭한 다음에 속성에 들어가셔서 공유 탭에 어디를 누르세요? 보통 이 버튼 누르십니까? 이 버튼 누르십니까? 위에 거 누르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 메뉴에 어떤 게 들어왔나요? 공유 대상하고 공유, 이 부분까지 들어왔죠. 근데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공유를 하실 경우에는 NTFS 퍼미션도 같이 좀 따라갑니다. 두 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고급 공유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권한을 누르신 다음에 권한 설정을 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결국 지금 권한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임스는 모든 권한이 있고요. 알렉스는 읽기만 있고요. 짐은 읽기만 있어요, 역시나. 그러면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 재밌을까요? 알렉스가 지금 클라이언트 1에 로그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렉스가 이 폴더에 접근했을 때 파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재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렉스가 들어와 있고요. 파일 서버 이름이 서버 1이고요. 폴더가 코리아 셰어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 파일을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려고 하면, 예, 다른 이름을 저장하라고 하면서 권한이 없음을 아실 수가 있죠. 읽기 권한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셰어 퍼미션, 그러니까 공유 폴더 사용 권한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NTFS 사용 권한이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NTFS 사용 권한은 파일 시스템 볼륨이 포맷이 형태가 NTFS여야 되죠. 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선 공유하는 조금 다르게 폴더가 아니라 파일 단위로 권한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사용 권한을 주는 방법은 역시나 파일이나 폴더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보안 탭으로 들어가죠. 공유 탭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사용자나 그룹에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네, NTFS 권한을 좀 적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상속되는 경우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폴더 하이라키상 위에 폴더에 NTFS 권한을 줬을 때 하이 폴더에서의 동작 방법,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죠. 근데 상속 거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저는 들은 걸 알고 있는데 C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어드민도 못 지우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윈도우 7, 윈도우 비스타부터 제가 들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부분인가요? NTFS 권한 부여를 어드민이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드민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드민까지도 거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NTFS 권한을 설정하는 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NTFS 권한은 공유 폴더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 서버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A 폴더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보시면은 딱 봐도 NTFS 권한이 적용된 폴더가 하나 있죠. 그리고 알렉스가 만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파일은 알렉스 시크릿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알렉스 시크릿이라는 파일은 어드민도 못 열어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알렉스는. 조금 보수적인 친구인 거죠. 그리고 이 알렉스라는 파일은 동료인 뭐 제임스나 짐에게는 오픈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미리 NTFS 권한을 좀 적용을 해놨는데 속성에 보시면 보안 탭에요. 네. 제임스는 어떤가요? 모든 권한은 아니지만 읽고, 예, 읽기만 할 수 있네요. 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용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더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권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시크릿이라는 파일 안에는 권한을 좀 다르게 주고 싶다는 게 저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에 보시면 이렇게 다 거부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까지도 거부를 해놨습니다. 근데 보시는 허용의 이 그레이하게 체크된 부분은 상속됐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상위 폴더에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거부를 했죠. 그러면은 이 폴더는 어드민이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놀랍게도 어드민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답을 먼저 말씀드려서 재미가 없으시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로그오프를 하고요. 알렉스는 퇴근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임스가 어드민이에요. 그래서 어드민인 제임스가 컴퓨터에 로그인을 해서 C드라이브를 열고 알렉스 시크릿이라는 파일을 열어보고 싶겠죠. 그래서 열어보려고 하니까 액세스가 거부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드민은 사실 이 파일을 열어보진 않아도 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마다 좀 상황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제임스가 알렉스의 이 거부를 깨고 이 파일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 뒤에 권한, 그러니까 라이시죠, 영어로는. 그 부분에 연결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NTFS 권한을 보여드렸고요.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한 내용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다들 되게 피곤해. 예, 보이세요?
설정하고 다시 열어보는
권한 설정하고 다시 열면요. 제가 말씀드린 권한을 뺏어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예, 열립니다. 왜 물어보시는지 알것 같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TFS 권한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예전에 이제 그 저희 팀원분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나왔던 퀴즈예요. NTFS 사용 권한이랑 공유 사용 권한이 중첩됐을 때는 그럼 최종 사용 권한이 뭐냐라는 거고요. MCSE 준비하시는 분들은 2040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퀴즈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알렉스랑 나카무라 두 명입니다. 두 명이 있고요. NTFS는 알렉스는 리드 앤 라이트를 줬고요. 나카무라는 리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쉐어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는 풀 컨트롤을 줬고요. 그리고 나카무라는 리드 앤 라이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알렉스랑 나카무라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서버에서 원격 접속을 했을 때, 그러니까 폴더 접근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게 될까요? 네, 알렉스는 어떨까요? 알렉스는 풀인 거, 예, 풀 나왔고요. NTFS가 우선인가요? 그러면 이 좌우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NTFS랑 쉐어 중에 낮은 권한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리드 앤 라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카무라 같은 경우에는 리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서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폴더가 딱 봐도 뭔가요? NTFS 쉐어 믹스라는 폴더가 있죠. 네. 그래서 세팅한 거 보여드리면 알렉스는 리드 앤 라이트고요. 이게 쉐어 폴더. 아, 죄송합니다. 공유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알렉스는 공유는 풀 컨트롤이고요. 나카무라가 읽기 앤 쓰기죠. 그리고 NTFS 권한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렉스가 읽기 앤 쓰기고요. 나카무라는 읽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을 접근을 해볼 텐데요. 지금 나카무라는 윈도우 7에 로그인을 해야죠. 일본에 있는 컴퓨터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여기서 이게 알렉스였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임스네요. 네. 로그업 하고요. 그럼 나카무라는 서버1에 NTFS 쉐어 믹스 폴더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리드 권한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나카하고 입력을 하고 저장하려고 하면 예. 저장이 안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 8에서도요. 알렉스로 로그인을 하고요. 알렉스가 서버원에 믹스. 리드 앤 라이트죠? 그러면은 뭘 해봐야지 리드 앤 라이트라는 걸 알까요? 풀 컨트롤이 아니라 지워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믹스하는 부분 보여드렸고요. 예, 그래서 라이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조금 권한과 사용 권한, 이 부분이 한글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읽기 쓰기 수정 이렇게 메뉴들이 쉐어 퍼미션에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고 공유 폴더에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그두 가지가 뭐 어떤 부분이 다르냐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두 가지의 그 기능상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급 세션을 열어보면 사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쉐어 퍼미션 같은 경우에 공유 폴더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NTFS는 로컬에서 사용할 때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예제에서도 알렉스는 로컬 컴퓨터 안에서 로그인을 다시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쉐어 퍼미션 보여드릴 때는 서버 1에 접근해서 보여드렸죠. 네.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권한을 설명을 드리면요. 로그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파일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들이 이제 권한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권한이라는 거는 사용 권한은 어떤 개체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이고요. 권한은 로그인을 해서 사용자가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로컬 그룹 정책 평집계에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알렉스의 그 폴더를 깨고 깬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 같네요. 네. 관리자니까 한번 폴더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권한을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gpedit.msc를 여시면 알렉스이기 때문에 안 되죠. 네. 사용자가 왔다 갔다 해서 네. 이해하면 되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사진이라도 하나 넣어드릴 걸 그랬어요. 다시 gpedit.msc를 열고 네. 윈도우즈 설정에 보안 설정 로컬 정책 사용자 권한 할당을 차례대로 여시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할수 있는 목록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시스템 종료라든지요. 아니면 시간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저희의 목적인 파일이나 개체 소유권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드민인 제임스는 파일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좀 설명을 좀 미흡하게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알렉스도 결국에는 이 NTFS 파일 권한을 줄 때, 보시면 소유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알렉스가 이 파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NTFS 권한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임스가 해야 될 일은 이 소유권을 빼앗아오는 일이고, 그 소유권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앞서 제가 보여드린 권한이죠. 그래서 이 폴더에서요, 제임스가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해서 다시 보여드리게 되네요. 소유자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소유자가 되어야겠고요. 네, 확인을 누르게 되면 네, 제임스로 사용 권한이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제임스가 예,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는 제가 사용 권한을 가져올 때 메시지가 떴거든요. 제가 많이 해봤겠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원래 떴었어요. 건 맞고요. 그렇죠. 아, 네. 폴더 자체에는 거부가 없었고 이 파일에만 거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NTFS 파일 권한은 공유 권한은 이 파일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깨줘야 되죠. 죄송합니다. 앞에 예,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요. 변경을 누른 다음에 제임스를 누르게 되면 네, 확인 눌러보죠. 메시지가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해봐야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고민을 더 해본 다음에 발표를 진행하면서 고민을 더 해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왜 안 되는지 지금 발견하신 분 있어요? 네. 없으시면 제가 다시 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봐야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제가 그거를 안 깬 건가요? 그러면은 소유권을 바꿨으니까 뭐 조언 주신 거를 반영을 해서 이 거부를 예, 안 풀었죠. 그러고 보니 아, 예. 거부를 풀고 네. 확인 누르게 되면 예. 예. 제임스 자체도 거부가 되어 있으니까 네. 여기도 풀고 네. 알렉스가 제임스도 특별히 싫어했던 모양이에요. 제임스도 걸었고 어드민도 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에 저희가 동영상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완성된 부분 여기 잘라내고요. 동영상으로 제가 꼭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예 그런 일 발생하지 않았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 진심으로 기뻐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파일 소유권 가져와서 권한 설정 다시 해주면 되죠. 아까 예, 조언해주신 네, DF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네요. 네. 예, 그래서 제임스가 파일 소유권 찾아왔고요. 권한 설정 다시 했습니다. 감사한 부분은요. 어딧이라고 하죠. 감사라고 하니까 조금 단어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컴퓨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는 이벤트 뷰어에 남게 되고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에서 이 감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 또한 권한, 앞서 보여드렸던 권한 설정하는 같은 메뉴에 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로그를 남기면 조금은 느려지겠죠. 그래서 성능에 좀 민감한 상황이신 경우에는 네,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로그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컴퓨터에 네. 이벤트 뷰에 보시면 이 컴퓨터 안에 로그인을 했던 사용자들과 이 사용자들이 했던 일들이 로그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3시 40분인데 제가 로그인 왔다 갔다 했으니까 로그가 남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GP 에디트에서요. 컴퓨터 구성에서 윈도우 설정, 네. 보안 설정, 로컬 정책, 감사 정책에서 지금 보시면은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로그인 하는 것과 예. 디렉토리 서비스 액세스 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AD에 또 이벤트 뷰에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제 AD인 DC01에 와서 마찬가지로 이벤트 뷰어 열고요. 네. 윈도우 로그를 보면 네. 네. 계속해서 AD 사용자가 로그인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예, 이제 AD 그룹을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권한을 사용자한테만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룹으로 묶어서 권한을 주는 부분이랑 그리고 AD 그룹 정책을 내리는 최소 단위인 OU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사용자를 넣고 앞서 보여드렸던 정책을 여러 개로 내리는 여러 클라이언트에 내리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배포 그룹, DG라고 하는데요.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부분은 SID가 없기 때문에 보안 기능을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이크가 가까이 하면은 좀 네. 제가 마이크를 멀리 대네요. 네. 가까이서.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배포 그룹 같은 경우에는 SID가 없기 때문에 네, 보안 설정이 불가능하고요. 권한 같은 걸 주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SG 같은 경우에는 SID가 있어서 권한을 주시려고 할 때는 SG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 DG와 SG 사이에는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룹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앞선 김동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AD 안에서 이제 그 호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고 트러스트가 맺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메인 로컬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안에서만 적용되는 그룹이 되겠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트가 맺어진 도메인 간에는 적용이 되는 그룹이고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포레스트 안에서 이제 적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세 가지 그룹에서 포함할 수 있는 개체를 리스트업을 했고요. 권한 할당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할수 있다는 부분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만들어서요. 실제로 그룹 단위로 권한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앞서서 세 명의 사용자, 한국에 있는 세 명의 사용자가 있었고 일본 사용자가 한명 있었죠. 그래서 AD 그룹을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 AD인 DC01에 왔어요. 유저스 폴더 밑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요. 그룹을 누르게 되면 예, 그룹을 생성하실 수가 있죠. 이때 나오는 메뉴가 도메인 로컬, 글로벌, 유니버셜, 그리고 보안, 배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게 되고요. 미리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부분, 코리아 그룹 안에는 구성원으로서 3명의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들어와 있고요. 재팬에는 네, 나카무라 한 명만 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만드는 부분은 어렵지가 않고요.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안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이 메뉴는 제가 미리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서버 매니저에 가셔서요. 서버 매니저 처음이네요. 관리 옆에 도구 메뉴를 보시고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자 및 컴퓨터를 선택하시면 나오는 메뉴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갔네요. 다음으로는 그룹을 중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GDLP라는 베스트 프랙틱스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하면은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A는 사용자 혹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개별 사용자로 존재를 했었죠. 뭐 제임스나 알렉스나. 그 사용자의 어카운트를 미리 만들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룹을 만들 때는 글로벌로 만들어서 사용자의 역할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역할 보통 이제 세일즈나 마케팅으로 예제가 나오는데요. 사용자 역할이 아니라 코리아 재팬으로 구분을 좀 해두었고요. 둘다 글로벌 그룹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L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로컬이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위한 그룹이고요. 인플로이 리드 온리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이네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공유 폴더죠. 공유 폴더에 리드 온리로만 접근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 부분이 이제 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AGDLP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중첩해서 사용자를 사용자 적용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다시 DC로 돌아와서요. 이게 다시 열죠. 네, 돌아와서 유저스 밑에 그룹을 만들 텐데요. 보시면 새로 만들기 눌러서 그룹 누르고요. 인플로이 하고 위드 온리 로 하고 DL이니까 도메인 로컬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보안 그룹 만들어야 될 테고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네. 그룹을 보시면 구성원이 재팬과 코리아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인플로이 리드 온리라는 그룹에다가 권한을 부여를 하면은 모든 사용자는 리드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1에서 네. 리드 온리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권한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공유 권한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보시면 리드만 주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마찬가지로요. 나카무라가 일본에 있는 네. 리드 온리 폴더에 가서요. 텍스트 파일을 수정을 하려고 하면 네, 역시나 안 되겠죠. 네, 이 부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앞선 파일 소유권 가져오기 부분이나 로그온을 방지하는 부분들은 사실 로컬 컴퓨터의 하나하나의 이제 그룹 정책, 로컬 그룹 정책을 바꿔줘가지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많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관리자가 이 정책을 모두 설정할 수가 없으니 그룹 정책을 내려보내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 정책을 내려보낼 때는 OU를 만들어서 OU에 사용자를 넣어서 그룹 정책을 내리게 됩니다. OU는 사실 그래서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자랑 컴퓨터를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소 단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OU에서 하나의 특징은 권한 위임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U 안에 사용자들이 있을 때 그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을 한 사람에게 영어로 델리게이트 한다고 하죠. 권한을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그 OU 안에 있는 권한들을 예,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OU를 만드는 부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U를 만들고 GPO를 OU에다 적용을 해서 한국에 있는 사용자들의 시스템 종료 버튼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만들 때는 DC에 가셔야 되고요. 사용자 및 컴퓨터에서 보시면 코리아 컴퓨터라는 이 부분이 코리아 컴퓨터라는 OU가 생성이 되어 있고 컨테이너랑 OU의 차이는 이 아이콘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코리아 컴퓨터는 윈도우 8이 들어가 있고요. 재팬 컴퓨터는 윈도우 7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U 아래다가 그룹 정책을 내리게 될 텐데요. 그룹 정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 gpmc.msc를 실행하셔서 새로운 GPO를 만드신 다음에 그 GPO를 OU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코리아 로그온이라는 GPO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disable power open도 하나 만들어 두었고요. 코리아 로그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나카무라가 한국 컴퓨터에 로그인 안 되는 부분 이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 구성 정책에서 조금 네, 느려졌네요. 네, 로컬 정책에 사용자 권한 할당에서 로그온 거부 메뉴가 재팬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로그인이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Disable Power Off라는 지표를 하나 만들어서 코리아 컴퓨터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예, 내려보내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도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같은 메뉴를 반복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종료 부분을 아직은 정의하지 않았는데요. 정의를 한 다음에 그룹에다가 에어포트 코리아 를 찾아서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GPO 설정이 완료가 됐고, 이 GPO를 닫고 해야죠. 네. 업데이트를 눌러서요. 얘를 누르면 내려보낼 수도 있고요. 이미 지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로컬 컴퓨터에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요. GP 업데이트 포스를 해서 정책을 내려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스템 종료가 내려왔네요. 앞서서 없던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시스템 종료 없앤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커맨드로요?
종료 없어졌는데 커맨드로 하면 없어지나요? 예.
해보죠. 네. 지금 당황했습니다. 제가 안 해본 부분이라서요. 네. 네. 해보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죠? 네. 예, 안 되네요. 네. 확실하게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시간이, 5분이 남았는데요. 슬라이드가 예. 예. 12분 남았습니까? 예. 동적 액세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실 AD에서 그룹을 관리하는 것은 동적이지 않습니까? 사용자를 그룹에 넣고 빼고 하는 부분인데, 동적 액세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속성 값을 줘서, 예를 들어 사용자의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에는 부서 이동에 관계없이 권한을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동적으로 그룹을 관리하고 싶다고 할 때, 선언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속성 값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액티브 디렉터리 관리 센터에서 선언을 해주십니다. 사용자 그룹이 변해도 계속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야죠.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 센터를 여시면 좌측의 메뉴에 동적 액세스 제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퍼티로 선언을 할수 있는 것들이 저기 땡겨놨군요. 뭐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은 부서명으로 속성을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됐을 때는, 예, 사용자의 그룹이 변해도, 사용자의 권한이 변하더라도 사용자의 권한이 계속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 OSI 레이어별 보안의 적용이라는 타이틀을 좀 붙여보았는데요. 사실 OSI 레이어 7계층의 보안 적용이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S3와 L4를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앱락커 같은 경우에는 L7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앱을 막는다는 것은 결국 응용 프로그램을 막는다는 것이고, OSI 7계층 가장 상위인 응용 프로그램 계층이 되겠고요. 방화벽은 3계층 네트워크나 전송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방화벽은 어떤 걸 하고 싶은 건가요? 프로그램을 막거나 포트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한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의미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사실 포트를 열어놓으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포트 스캐닝과 같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인프라를 보호하는 방법인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별로도 할수 있고 포트별로도 할수 있다는 부분이 기억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넷시 명령어를 통해서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는 이따 wf.msc 명령어로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se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안을 이야기를 하실 때 포트를 막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를 막는 게 아니라 인증서를 통해서 상호 간에 인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포트를 막지 않고 암호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나 사용자 인증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IPsec을 설정하실 때는 세 가지입니다. 인증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AD 조인이 되어 있어서 AD 컴퓨터 이름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통신을 하는 부분이겠고요. 셰어드 키 같은 경우에는 뭐 암호인 거죠. 암호를 설정해서 IPsec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다른 서버이고요. 방화벽을 열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을 설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요. 프로그램을 제어하시거나 포트를 제어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막을 때는 사실 뭐 토렌트 같은 프로그램을 막으면은 토렌트가 포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용하는 포트들이 전부 다 막혀서 뭐 포트를 일일이 막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포트 설정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IPsec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메뉴에서 연결 보안 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증서가 설치된 서버들에 제가 세팅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새로 만들기를 보시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IPsec은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글씨가 하나는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에 있어서 요청과 필요라는 방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청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인증이 필요는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청은 하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 그러니까 IPsec이 없다고 해서 트래픽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필요 같은 부분은 IPsec이 없으면은 연결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놓은 걸 조금 보여드리면 서버 1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죠. 양쪽 다 필요입니다. IPsec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버 3 같은 경우에는 네, IPsec이 설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서버 3에서 서버 1에 핑을 하는 경우와 파일 공유에 접근을 하는 경우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ICMP가 이제 핑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 같은 경우 예외 처리를 해둬서 서버 3에서 서버 1에 핑을 하실 때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 이름이 MS 서버 1이죠. 3에서 1로 갈 때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인바운드가 IPsec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핑이 안 될 것 같지만 예외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핑이 됩니다. 하지만 서버 3에서 네, MS 서버 1에 파일 공유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액세스 디나이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네. 그래도 남은 슬라이드를 다 말씀은 드렸네요. 네. 액세스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 앱나커를 설명 안 드렸군요. 앱나커는 새로 나온 기능입니다. 지금 윈도우 XP를 아직도 많이들 쓰시죠. 그리고 윈도우 서버 2003도 많이 쓰시는 걸로 아직도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제한 정책을 통해서 이 앱을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막았었는데 그거는 사실 블랙리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막는 방식인 거고요. 그리고 그룹 정책을 통해서 내리기 때문에 오유가 필요하겠죠. 네, 엠라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어서 허용되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예, 네. 둘 다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 7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애플리케이션 아이덴티티 서비스가 실행 중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엠라커가 적용이 됩니다. 네, 데모를 통해서 엠나커 그룹 정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엠나커 GPO를 편집 상태에 보시면 네, 제가 미리 띄워넣었죠.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 서비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아이덴티티 부분을 자동으로 그룹 정책이 내려갔을 때 실행이 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엠나커에서 실행 파일 규칙을 네,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계산기를 거부를 시켜 두었고요. 이 그룹 정책을 OU에다가 적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시스템 관리자를 차단했다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나커의 규칙을 적용하실 때는 실행 파일 규칙을 편집을 하실 때요, 이런 마법사가 뜨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 해시를 통해서 앱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게시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을 게시한 사람의 정보를 가져와서 앱라커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경로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이 속해 있는 폴더에다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파일 해시는 응용 프로그램에 서명을 한 경우에 예, 그 서명된 파일의 해시 값으로 예, 그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상으로 앱나커를 보여드렸습니다. 제 연락처는 슬라이드에 넣어드렸고요. 네, 오늘 보안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예, 아무튼 부족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